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일로 인해서 늘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또 연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키심과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다 종교성이 있어요. 다 어떤 신을 추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그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정성을 빌면 내 정성을 도와주시고 이런 그 인간의 공통적인 신 그런 신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뜻을 내어놓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 이것이 안 맞다.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별도로 생각해버리죠.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똑같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한 죄 용서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고 또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닌 것이고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들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들 마음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가 죽었다. 그것이 메시아로 인정치 않는 이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면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죽어버린 게 무슨 메시아냐. 또한 예수가 메시아라면은 그 예수가 그들 세계에 이 땅에 오므로 인해서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는 것, 이것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겠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나 오시기 전이나 사실 이 세상은 변한 것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한 세상인데 도무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어떤 그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린 과연 뭘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을까, 그겁니다. 이건 그 신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 봐도 하나님 안 보여, 그거 뭐 신경 쓰지 않고 막 교면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럼 내가 믿는 거겠지. 단지 이런 것이라면은 그건 그냥 기독교란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란 종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길 우리가 가기를 위해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역사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러한 모든 내막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정말 필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왔다고 해도 세상에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는 이 세상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걸 보는 사람이 신자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 보지 못하는, 우리 똑같이 보지를 못하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주관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면목적인 것이죠. 신자는 안 그래요. 세상이 보지 못한,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보면서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그걸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 역사하신다,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으로 준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이것을 알고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우리가 보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일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의 사건인가 이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함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은 과연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걸 보십니까? 만약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도 보지 못하면서 난 신앙 좋아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에 K-POP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집에 들어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노래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노래 부르고 심사하는 거, 노래 평하는 걸 제가 좀 들으려고 그걸 잘 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 심사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이제 유명한 그 가수들 그 회사 그 사장들 세 사람인데 이들이 그 심사할 때 자주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노래에 감정이 없다. 그걸 아주 자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할 뿐이지 그 노래에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그건 그들 보기에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멋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신앙이 맹목적이고 어떤 그 관념적인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한다는 것. 그게 관념적, 그게 맹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그것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감사가 없죠. 고마움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는 이렇게 하지만 그 감사는 모두가 자기 주관적이죠. 형식적인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찬송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이제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감정이 빠져버린 것처럼 이 찬송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빠져버린 그런 하나의 노래에 지나치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146편도 보면은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보면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걸 많이 봤는데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어떤 기도나 또 성경 읽기 이런 것과 동일하게 이 찬송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곡 찬송을 이제 불렀는데. 이 찬송이라는 건 사실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행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감정 없이 노래 부르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불러도 그냥 노래 부른 것이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즘에 교회에선 찬양 집회라고 하는 거 사실 그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노래하는 것으로 또 사람들을 감정에 취하게 하는 거 자꾸 여기에 이제 목적을 둬버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이 감정에 취해서 울고 웃고 이런 건 절대로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인 거죠.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감정과 연결되어 나오는 건 아닌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삶의 태도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신자는 자동적으로 자기를 낮추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바로 찬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시편을 말씀드리면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 필히 언급되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을 때에 필히 언급되는 거 이게 뭡니까? 기억나신 분이 있습니까? 필히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놓고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 높이고 찬양을 하자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된 내용이 없이 우리가 찬송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바른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46편 저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영원토록 진실하심으로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하시죠. 지금도 여러분께 진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해석을 해오면은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행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든 실패했든 아프든 고통스럽든 어렵든 아니면은 뭐 그냥 좋아 죽겠든 상관없이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진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게 일하셨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하시다 이 얘기는 우리는 그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다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나에 대한 모든 게 하나님이 진실에 나오는 일이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진실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7절부터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읽었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뭔가 좀 실감 있게 느낌으로 다가와지느냐가 문제죠. 아, 나에게 이렇게 일했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내게 일하신 그분으로 만나려면은 내가 억눌린 사람이 돼야 돼요. 억눌린 사람이 돼가지고 있어야 내가 주린자가 돼야 되죠. 주린자로서 내가 하나님 좀 먹을 것에 배부름이 있어야 되죠. 또 내가 갇힌 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유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맹인이 돼야 돼요. 맹인이 되어야만이 눈을 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비굴한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의인이 돼야 되고 나그네가 돼야 돼요. 고아 과부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런 사람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 일을 내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행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보면은 여러분 억눌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맹인이고 고아고 과부고 비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내가 돼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랑 우리가 눈치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늘 성경의 하나님이 나와는 뭔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나와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나에게서 만날 수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은 억눌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권력에 억눌려가지고 힘 있는 자들에게 또 억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세상 현실은요, 억눌린 사람들은 여전히 억눌리며 살아갑니다. 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 안녕하십니까 그 데자보가 대학교의 유행이고 또 고등학교까지 이제 거의 점점 퍼진다고 하는데 그런 대자보가 붙는다고 해서 억눌린 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억눌린 자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계급적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직장 가가지고 어떤 상사로부터 억눌린 당하고 이런 일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서 말한 억눌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억눌린다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눌리고 끌려가는 것,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를 억누른 것이 뭐겠어요? 그건 악한 세력입니다. 늘 사탄이 우리를 억누르죠. 사탄에 의해서 눌리고 사탄이 의도한 대로 끌려가는 연약한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행이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게 사탄에 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억눌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억눌림을 알지를 못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긴 승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내가 해방되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유, 그 해방으로 인한 기쁨도 감소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세상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못 먹어가지고 굶어준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른 자들에게는 뭡니까? 먹을 거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이 실제 이 세상에서 못 먹어 죽는 그런 줄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팔복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다는 게 있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이 되기 이후에 주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의죠. 의의 줄이니까 의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가 배부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줄인 자는 줄인 자인데 무엇의 줄인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줄인 자가 있는 반면에 의의 줄인 자가 있는 겁니다. 죄의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죽음에 처한 그런 나의 실장을 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그립다는 그 줄인 자. 그처럼 의에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은 의로서 우리의 배부름을 얻게 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가 주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의가 나의 생명이랑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의의 나라에 불려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의로 인해서 나의 족함이 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부름이 되는 세계.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지를 못한다면은 이유는 하나죠. 의에 줄인 것이 아니고 늘 이 세상 것으로 줄이고 있다. 그게 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줄인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진의 말씀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서 내가 누군가 이걸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의의 세계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거, 이걸 깨달으면서 아, 주가 나의 배부름이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요. 여러분 행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역사입니다.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쁨이다.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배부릅니다. 이걸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 안에서 의의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죠. 세상에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세계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가 있고 맹인은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일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진실하심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하나님은 나의 찬양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좋은 형편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의 대상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결국 이 인생, 이 땅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제만 생각하면은 우리 도울 힘은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수 가게 되면 아는 의사 찾게 되고 또 뭐 경찰서 갈 일 있으면은 또 아는 또 검사 판사 찾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게 언젠가는 모두가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호흡이 끊어질 때에 나의 도움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들이고 나 또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언제 데려갈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 어떤 보이는 걸 의지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신다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던 자체가 여러분께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그 권세 안에 여러분이 부른바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복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일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악한 세력부터 구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토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이른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찬송, 이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십자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되는 일이거든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죄에 눌렸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고 사망에 갇힌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고 의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 우리가 의의 세계를 보는 대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감사할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걸 아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죠.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으로 가득하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찬양 감사의 모습이 나와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보이는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늘 충만해가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어떤 그런 삶, 그런 길로 인도받기를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럴 때에 하루하루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걸 믿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그런 현실이 내게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뜻대로 일하신다. 사랑이시다. 이 신뢰함으로 해서 불안함과 염려가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함이 있는 그런 능력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죠. 그게 신자됨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희생이에요. 여러분을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죽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 희생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일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과 복음을 누리고 감사하는 또 그런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밖에 보지 못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세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역시 신령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참된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걸 알면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불평할 것이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었다. 엄청난 그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해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힘든 일을 겪고 똑같이 우리에 될 일이 있고 화낼 일도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 얻었지만 실감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것 누리고 있는 건데 그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달라진 게 뭐냐 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고 누리는 것과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가 속이 채워지면서 주님이 배불림이 되는 바로 그 세계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세계를 주셨고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께 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늘 염두에 두시고 그 일하심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있고 남아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로서 얼마나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그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길로 가기를 좀 힘쓰고 또 그런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 됨이잖아요. 우리가 뭘 주고 뭘 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정말 옥에서도 감사함, 기쁨이 있는 그 놀라운 어떤 그 세계를 나도 알고 싶다는 그런 바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 두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기쁨과 또 하늘의 어떤 그 은총을 배우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찬송이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불만만 가득 가지고 있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붙드시고 우리가 어떤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는지 그 세계를 더 깊이 더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족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그 주님 때문에 예수를 알았다는 그것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를 아는 그것 때문에 찬송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복된 세계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